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는 잘 먹고 또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누군가가 건네준 소식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그 마음의 감동이 내 삶을 심하게 움직였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쉽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일상에서 찾아온 작은 부르심, 누군가의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여서 내 삶까지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은 그런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결국에는 시대를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대행하고 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자면요, 느헤미야는 사실 이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 유대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기 때 태어났던 2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처럼 모든 삶의 기반이 자신이 태어난 곳 바벨론이었다가 페르시아로 바뀐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기한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느헤미야는 1차와 2차 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로 먼저 귀환했던 그의 친형제 하나니가 같은 다른 민족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의 고국 이야기를, 안타까운 고국의 소식들을 들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큰 공격을 당하고 있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해주지요.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식이 저 10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제국의 왕의 신뢰를 한껏 받고 있는 이 고위공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젖혀두고 다시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갈 만큼 그런, 정말 그런 일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그의 반응은 오늘 본문 읽기 전 4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먼저의 반응은 울었어요.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를 위해서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별반 그렇게 많이 다를 것 없는 느헤미야는 크리스천 디아스포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같은 크리스천 디아스포라인데 이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그리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슬픔으로, 눈물로 그렇게 두었던 것에서 시작했던 그 감정이 믿음의 기도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슬퍼하고 때로는 울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을 그냥 그렇게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견고한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같은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로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결단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위 공직 이 위치라도 나는 내려놓겠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 그러나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굳이 안 가도 되는 그러나 그곳으로 성벽 재건하러 소명의 자리로 떠나야겠다. 라는 그 결단으로 이어지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진 영성, return하고 rebuild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무너진 영성, 주저앉은 영성.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뭐 팬데믹 때만 뭐 믿음이 무너졌나요?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귀에 꼭 맞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기도가 좀 더 솔솔 잘 나오고 말씀이 더 잘 들어지고 이 정도로 리턴하고 리빌드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처럼 그냥 일상을 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너의 자리에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안락한 삶을 다 버릴 수 있겠느냐?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머니의 땅 예루살렘으로 그곳에 이미 가본 포로들 귀한한 포로들이 있지만 자체의 회복 능력이 없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 외부에서 잘 키워놓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리턴하고 리빌드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에 무언가가 2%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의 기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이 기도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의 기도가 우리랑 얼마나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갖고 온 동생 하나니의 일행을 만났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서 푸념하는 것으로 그의 일행들은 끝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군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마음으로 슬퍼했고 그것을 기도로 옮기지요. 우리가 정말 리턴하고 리빌드해야 될 것은 보통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푸념들, 만나면 말하는 안타깝고 그래서 토로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불평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자 라고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잡담과 푸념의 공기, 이 낮은 온도를 기도의 공기로, 기도의 온도로 그렇게 높이고 기도하자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중보자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세 한탄과 안타까운 푸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본국으로 돌아간 유대민족을 위한 눈물과 슬픔으로 시작한 그의 기도가 그냥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냉정하고 분별력이 있음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문제의 진정한 그 근원을 건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뭔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그 까닭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살려달라 회복시켜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분별하고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리빌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그 세대들은 느헤미야 이전의 세대들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회개의 기도 속에 자기 자신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결하지만 저들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슬픔과 눈물이라는 감정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상황들 가운데서 이거 원망으로 하는 우리의 본성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분별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회개의 작업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비참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결론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한 느헤미야는 이제 어느덧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11절의 기도를 조금 우리가 간절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몇 사람의 탄식의 소리로 시작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혼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즉 기도하는 그룹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혼자 슬퍼 울었지만 기도의 응집력이 생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무엇을 위해서 중보했냐면 11절에 이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몸을 담고 있는 수산궁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 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온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의 왕에게 내가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내가 가장 결단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그 대상과 그 상황 속에 나의 소명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이 술관원은 예전에는 그 왕들에게 독살의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이 기미상궁처럼 미리 음식을 먹어보고 할 만큼 왕의 특별한 신뢰를 받았던 관원이 바로 왕의 술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했겠어요. 포로 출신의 페르시아의 관원이에요. 그렇게 왕이 아끼고 있는 이 느헤미야, 그런데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팔레스틴 유대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 괜히 괘씸죄로 돌아간 유대 민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에스더서 읽어보셨죠? 비슷합니다.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들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은 막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느헤미야를 팔레스틴으로 돌려보내야 할 이 눈에 보이는 이유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는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그냥 가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일단 세상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자신의 안위도, 같은 유대민족의 안전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예 이 일은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왕에게 아무리 변덕스럽고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또 내 가족과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왕의 그런 어려운 위협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이 나를 통해서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다는 그 소명으로 불탄 느헤미야에게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런 단계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을 갖고 세상왕에게 나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return하고 rebuild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인 세상 왕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꾸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제거는 내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팔레스틴으로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수산궁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부르신 그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가라 했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잘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무너진 삶의 현장,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돌아보기 싫어서 대화가 단절된 우리의 가정으로 어려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순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그런 마음속에 종교 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마음, 신앙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견고한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삶으로 리턴하고 리빌드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로 이 기도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세상 왕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계획은 우리를 보내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순종할 각오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